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이란이 핵 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27일 보고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핵심 물질들을 축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IAEA는 이란이 비축한 중수화 우라늄의 양이 지난해 합의한 범위 내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을 최대 300kg까지 그리고 중수는 130톤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IAEA 측은 지난 1월 이란 핵 합의가 발효된 뒤 두 번째 분기 보고서를 이날 냈습니다. 지난해 7월 이란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독일과 자국의 핵물질 축적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유엔과 서방 세계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풀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 0.8%로 수정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초 추정치보다 0.3%포인트 정도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주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기업 재고가 늘어나면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돈에 비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산 물건의 값이 오르면서 미국의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밖에 침체에 빠진 세계 경기도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동유럽 마케도니아 이도메니에서 퇴거한 뒤 그리스 내 몇몇 난민촌에서 거주하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생활 상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멜리사 프레밍 대변인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성일명회에서 몇몇 지역의 피난민들이 수준 이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밍 대변인에 따르면 일부 난민들은 음식과 물, 전기, 화장실 그리고 목욕실이 충분하지 않은 환기가 안 되는 창고나 공장 건물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레밍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지원 아래 그리스 정부가 새 난민 거주 지역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또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난민들이 가족들과 헤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에 억류됐다 석방된 우크라이나 여성 조종사 나디오 사브첸코가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브첸코는 석방된 지 이틀 만인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브첸코는 자신이 군 조종사로 다시 복귀하고 싶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체포됐던 사브첸코는 지난 25일 러시아인 두 명과의 맞교환 방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브첸코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던 러시아 기자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사브첸코의 구금과 재판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서방 국가들로부터도 비난이 쇄도했었습니다. 이라크 도시 팔루자에서 정부군과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현재 팔루자의 인도주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군은 현재 팔루자를 3면에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계획한 민간인 탈출 방안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ISL이 주요 도로에 폭발물을 묻어놓고 있어 탈출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팔루자 사태가 악화하자 인도주의 단체들이 최근 몇 주간 현지 주민들에게 제공할 식품과 음료, 의료 지원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대의원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AP통신은 한때 17명에 달했던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모두 중도에 하차하고 단독으로 남은 트럼프 후보가 26일 현재 1239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후보 지명에 필요한 1237명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다음 달 7일까지 나머지 주별 경선 과정에서 수백 명의 대의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로써 오늘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전망입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이 아니라면 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화할 때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마련인데요. 하물며 외국어로 업무를 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어렵고 때로는 언어 장벽 탓에 불리함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어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국어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요. 외국어로 일할 경우에 실제보다 다소 어리숙해 보여서 협상이나 토론에서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요. 말이 느리거나 다시 묻는 사이에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 게다가 신중한 단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모국어 사용자에 비해서 감정에 휘둘리거나 실언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뭐든 뒤집어 보면 이 새로운 것이 보이고요. 새로운 깨달음이 생긴다고 하죠. 단점과 어려움만 보기보다는 한번 뒤집어서 장점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또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9도, 신의주 14에서 24도, 개성 15에서 27도, 함흥 14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4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입니다. Let Me Be There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종전 71년 만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히로시마를 찾았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면서 프랑스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이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과 손잡고 ISIL 격퇴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자, 히로시마 방문에 전 세계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이 소식 살펴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뒤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금요일 오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헌한 뒤에 약 17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71년 전 죽음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이 세상이 변했다. 섬광과 화염이 도시를 파괴했다.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단을 보유했다면서 이 원폭 투하 당시의 참상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당초 미국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목적으로 설명했던 이른바 핵 없는 세계 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생명을 빼앗긴 죄 없는 사람들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직시할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원폭 생존자들을 만날지 여부도 큰 관심사였는데요. 만났다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연설 후에 일본 원자 수소 폭탄 피해자 단체 협의회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이 91살의 스보이 스나오옹을 비롯해서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했습니다.
예.
이 현장에는 87살 난 이와사 미키소 씨, 또 84살의 다나카 데루미 씨 등 원폭 피해자들과 학생, 또 정치인 등 100명가량이 나왔는데요.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상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일본인들이 감상에 젖은 듯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네. 현지 언론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마이니치, NHK 방송 등 주요 일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역사의 한 줄기를 매듭 짓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원폭 투하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혹시 현장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탑에도 들를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였는데요. 갔습니까?
한국인 위령탑을 방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설에서 여기서 죽은 수십만 명의 일본인과 수천 명의 여성, 어린이, 또 수천 명의 한국인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면서 모든 영혼들을 여기에 평화롭게 쉬게 하자, 우리 모두 악을 반복하지 말자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에 앞서서 일본 이세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 소식도 좀 정리해보죠.
예, 원래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주 목적이 G7 정상회의 참석이었고요. 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은 부수적인 계획이었죠.
예.
예,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금요일 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는 걸로 이틀 일정의 G7 정상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을 출발해서 지금 워싱턴으로 복귀 중입니다.
예. 자,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 선언문에서 북한이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6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여러 개 위반한 것이고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또 선언문을 통해서 어떠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중단하고 국제 질서의 불안정화를 초래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G7 정상들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내놨다고요?
네. 정상들은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상황을 우려하면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뜻을 모았는데요. 선언문에서는 이 외교적인 말차를 우려해서 분쟁 주체로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 일본과 달리 남중국해 등 분쟁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이 공동선언에서 중국 견제에 가세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G7 정상 선언문은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예,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시급한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G7 정상들은 이 다음 달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 이른바 브렉시트에 대해서 세계 경제 성장에 더 심각한 위험 요소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세계 경제에 대해서 편차가 있다며 회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성장은 계속 완만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호 보완적인 재정, 금융,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볼 텐데요. 프랑스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요.
네,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주요 도시에서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프랑스 사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국가 비상사태 때나 써야 할 전략 비축유마저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 전략 비축유라고 하는 게 전쟁 때나 아니면 또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모아두는 그런 기름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자, 프랑스 정부가 이 전략 비축유를 풀기 시작한 건 왜 그렇죠?
예, 이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이 프랑스 근로자들의 파업이 금요일로 9일째가 됐습니다. 때문에 이 정유 공장이 전면 봉쇄되고요. 일반 시민들이 차에 기름을 넣지 못하고 또 주택, 사업장에서 화력을 이용하지 못하는 걸 비롯해서 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자, 프랑스 근로자들이 파업과 시위를 하는 이유, 이 노동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 주당 3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노동시간을 늘리고 이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해고 요건을 쉽게 만드는 이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의 두 가지 골자입니다. 이 파업과 함께 프랑스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시위 와중에 77명이 체포되는 등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프랑스 정부는 현재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선 이 노동개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으로 가볼 텐데요. 이란과 탈레반이 힘을 합쳐서 ISIL 격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란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극렬단체인 탈레반과 손잡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최근 후에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이란 정부가 ISIL이 이란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란과 아프간 간의 접경 지역에 이른바 이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탈레반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란이 탈레반과 친선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란과 탈레반은 이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입니다. 이란이 탈레반을 방패 삼아서 ISIL 세력 확장을 막겠다는 계산일 것으로 이 잡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이 탈레반을 방패로 삼으려 한다.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예,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만수르가 이 얼마 전에 미국의 무인 비행기 공격으로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이 만수르가 몸에 지니고 있던 이 파키스탄 여권에 이란 비자가 찍혀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이 맘수르가 빈번하게 이란을 드나든 사실이 입증됐고요. 이런 사실은 이란이 ISIL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만수르와 탈레반 조직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연합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이란이 테러 대응 정책에 관해서 미국에 협력하지 않는 건 이 자국의 안보 측면에서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버넷 루빈 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가 설명했는데요. 루빈 대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세를 주도하게 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거라는 게 이란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탈레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히 돌아가지 않는 게 이 지역의 현실이라고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란의 그 고위 관리가 탈레반과의 연계설을 일단 부인하고 나섰군요.
네. 메흐디 호나루두스트 이 파키스탄 주재 이란 대사가 금요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란 파키스탄 관계라는 이 주재 학술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 정부가 탈레반 같은 테러 단체와 협력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나루두 대사는 이 탈레반은 그동안 이란의 공간을 수시로 공격하고 이란 외교관 사례를 자행해왔다면서 이란 정부가 그런 탈레반을 지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사망한 탈레반 지도자 만수르의 여권에 이란 비자가 찍혀 있었다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저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란 정부가 만수르가 이란에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이날 그 같은 질문도 있었는데요. 호나루두스트 파키스탄 주재 이란 대사는 모든 게 다 가능할 수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아프간과 파키스탄과 긴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란 정부가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ISI를 축출하기 위해서 탈레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대통령에 취임하면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의 기후 정책을 뒤집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8%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 또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미국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을 때만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라든가 또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같은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이 후보들을 물리치고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다는 것은 뭐 매우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트럼프 후보가 해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전장을 던진 공화당 후보 수는 모두 17명에 달했는데요. 수많은 전현직 상원의원들과 주지사, 오랜 경력의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AP통신은 목요일 트럼프 후보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대의원 1,237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트럼프 후보는 1,239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대의원 숫자가 거의 한 30명 가까이 모자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예, 경선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이 비구속 대의원들 가운데 29명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화당은 민주당과 달리 자유롭게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대의원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 29명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AP통신에 밝히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이른바 매직 넘버, 이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마법의 숫자인 1,237명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공화당에도 이 경선 결과에 구속받지 않은 대의원이 있었군요.
네.
자, 이렇게 보면 보면은 미국 선거 제도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방식이 다 다르고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른 제도를 갖고 있어서 이 100가지의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선거 제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뭐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게 이달 초에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했기 때문에 이미 거의 확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보가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도 과반수 대의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어제 트럼프 후보가 이 일을 해낸 거죠. 이 트럼프 후보는 이제 7월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됩니다.
네. 자, 그런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해외 순방 중에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예,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 후보가 떠오르는데 당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국제 문제에 무지하고 무신경한 태도를 보이는데 당황해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뭐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당황해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만 뭐 본선거에 대비해서요. 이제 선거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자, 목요일 미국 중북부의 노스다코다주를 찾았죠?
네, 노스다코다주에서 에너지 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노스다코다주는 석유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석유 생산이 10배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곳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에너지 탐사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화석연료 산업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며 이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한 파리 기후 협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죠.
네, 이 파리 기후 협정이라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체결된 협정을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시대 온도와 비교해서 섭씨 2도씨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95개 나라가 합의한 협정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후보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한 이 키스톤 송유관 엑셀 사업에 대해서도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As bad as President Obama is, Hillary Clinton will be worse. She'll escalate the war against the American worker.
네. 오바마 대통령도 나쁘지만 클린턴 후보는 더 나쁠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미국 노동자들과 에너지를 상대로 한 전쟁을 확대할 것이고 미국인들의 삶과 에너지 분야 모든 분야에서 환경보호청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클린턴 후보는 이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보다는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에너지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군요.
네, 경제 성장률이라면 대개 국내 총생산, 즉 GDP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금요일 이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이 GDP 성장률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연초에 발표한 잠정치 0.5%에 비해 0.3% 오른 0.8%라고 밝혔는데요. 이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지난 1년간 수치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네, 성장률이 여전히 낮은데 이렇게 소폭 상향 조정된 그 배경이 뭘까요?
네, 건설과 장비 투자 부분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쇼핑센터처럼 상업 건축물 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건설과 투자가 일어났고요. 무역 적자도 앞선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또 기업의 투자와 재고도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미국 경제 활동의 70%에 해당하는 이 소비 지출은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년간 최저 수준으로 특히 차량 판매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해 세계를 강타했던 국제 금융 위기로 미국 경제도 위협을 받았는데요. 그 여파가 올해 초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죠?
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4%였는데 올해 1분기에 더 나빠졌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약 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면서 노동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는데 이는 곧 소비자 지출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지난 4월에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16만 개 새로 늘어났고요. 실업률도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미국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부인데요. 네. 자, 이번 지표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지난 4월에 열렸던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만약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6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4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머지않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건데요. 연준은 지난해 말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7년간 0%대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1%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르는데요.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오르는 걸 억제하거든요.
예. 자,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초까지 영향을 끼쳤던 국제 유가나 중국 금융위기 등 이 국제적인 위협 요소가 약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특히 소비나 건축 부분이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또 오는 6월 3일에 나올 5월 실업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인 5%였습니다. 한편 올 1분기 GDP 성장률의 확정치는 다음 달 28일에 발표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미국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흔한 전염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 소속 연구학자들이 목요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항생제 강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에게서 이 같은 박테리아가 발견됐던 건데요. 자, 미국에서 이런 박테리아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나와 있는 어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여성의 소변에서 대장균의 변종이 발견됐는데 항생제의 콜리스틴도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콜리스틴은 그동안 항생제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져 왔는데요. 이렇게 항생제의 강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될 경우 절반이 사망에 이릅니다.
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런 슈퍼박테리아를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보건 위협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이 톰 프리든 CDC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We know now that the more we look, the more we're going to find. And the more we look at drug resistance, the more concerned we are.
프리든 소장은 연구하면 할수록 이 같은 슈퍼박테리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럴수록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야 하지만 좀 더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일부 환자의 경우 약장이 비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프리든 소장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약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박테리아가 발견된 여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 여성이 요로 감염증으로 병원에 찾았는데요.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이 내성이 다른 박테리아로 쉽게 퍼질 수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네. 자, 미국에서 처음 이제 발견됐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미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박테리아가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영국과 중국 학자들이 돼지와 이 생돼지고기 그리고 몇몇 중국인들에게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발견했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긴장했는데요. 그 뒤 유럽과 다른 나라에서도 슈퍼박테리아가 발견이 됐고요. 과학자들은 미국에도 곧 이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항생제 강한 내성을 갖고 있는 박테리아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네, 항생제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계속 진화하는데요. 항생제에 살아남는 박테리아는 계속 번식합니다. 항생제 자체가 내성을 일으키진 않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사람들 대부분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자, 항생제는 박테리아에만 효과가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걸리는 감기나 독감도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병이라서 항생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슈퍼박테리아가 나오면서 전에는 항생제로 뭐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병인데 이제는 그 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네.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네, 지난해 미국 연방의회는 이 분야 연구를 위해서 수억 달러 예산을 관련 기관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자, 그 가운데 1억 5천만 달러가 국립의료원에 갔습니다. 국립의료원은 이 예산을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연구에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노래 들어보시죠. Pain My Love 함께하겠습니다. From my youngest years till this moment.
Thousand dollars.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불거진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이른바 금지 약물 복용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계가 이미 이 도핑 문제와 관련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과연 이 도핑은 무엇인지 또 왜 도핑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핑이란 무엇인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스포츠 운동 경기가 상업화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이른바 도핑이 기승을 부리게 됐습니다. 이 도핑은 운동 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상승시켜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선수들에게 심장 흥분제 또는 근육 증강제 같은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 또는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때에 사용되는 약물을 도프라고 하는데 원래는 경주마에 투여하는 약물을 일컬었지만 인간의 스포츠계에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도핑은 경기 능력과 성적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신체가 극도로 피곤해지고요. 약물에 대한 자극이 무뎌지는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약물을 반복적,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인간 본연의 능력을 결여하는 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재 각종 경기에서는 특정 약물을 검출하는 도핑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지 약물의 종류.
보통 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약물들이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검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여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이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치료 목적이 아닐 경우에 도핑 테스트를 거쳐서 기록이나 메달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반도핑 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서 금지 약물을 정해놓았는데요. 먼저 상시 금지 약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상시 금지 약물은 아직 승인받지 못한 임상 실험 중인 약물들과 근육량을 늘려주는 스테로이드, 또 성장을 돕고 체격을 키워주는 펩티드 호르몬과 성장 인자 약물, 향 정신성 마약과 진통제, 자가 수혈 방법 등인데요. 이들은 엄격하게 금지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기간 중에 금지되는 약물인데요. 국소 마취제나 아드레날린 유발제 같은 흥분제,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 섭취, 마리화나 성분 약물 등은 이 치료 목적이라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최근에는 세계 반도핑 기구의 금지 약물 규정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숙지하고 있고 또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인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지 여부 또 사용 가능 시기를 의사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어서 몰랐다라는 변명이 더 이상 쉽게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도핑 사례.
아직 도핑을 적발해낼 만한 기술이 부족했던 20세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도핑 문제가 만연해 있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미국 수영 금메달 리스트였던 셜리 바바쇼프는 당시 동독 선수들의 도핑 문제를 제기했다 스포츠계를 떠나 했는데요. 나중에 동독 선수들의 집단 도핑이 사실로 드러나서 2005년 올림픽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도핑 사건 중에 하나는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육상 100m 우승자였던 벤 존슨 사건이었는데요. In lane 6, number 159, the world champion and world record holder, Ben Johnson, Canada.
fair start. And it is Raymond Durr with a start. It is Ben Johnson with a start. Can Carl catch him? No! It's Ben Johnson! Ben Johnson does it again!
캐나다 대표로 출전했던 벤 존슨은 9초 79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지만 이 사흘 뒤에 소변 검사에서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가 검출돼서 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또 여자 육상 3관왕이었던 미국의 메리언 존스도 약물로 모든 기록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국제육상연맹 보고서에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올림픽과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선수 중 800여 명이 금지 약물 복용이 의심되고 이 중에 146명이 메달리스트라고 밝혀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2015년에는 러시아에서 조직적으로 도핑 검사 결과를 조작,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서 러시아는 육상 종목에서 선수들의 국제 대회 출전이 금지됐습니다.
When an athlete who has repeatedly violated rules and has been disqualified makes a statement, and when his word is given more weight than ours, it raises questions.
러시아 반도핑기구의 전수장이었던 니키타 카마예프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카마예프 씨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러시아가 육상과 빙상, 수영 등의 종목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도에서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김은국과 여자부의 김은주, 리정화 선수 등이 도핑에 걸려서 메달 박탈과 2년간의 출전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적발됐는데요. 이 훈련 도중에 벼락을 맞았던 선수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사양노루 원료가 들어간 한약을 먹었던 게 확인이 돼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습관적으로 복용하진 않은 게 참작돼서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을.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스포츠 정신이자 모든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덕목입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경기를 선보이고요. 방금 들으신 것 같이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속임수나 반칙을 사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히 실력을 겨루되 그 결과에 깨끗한 승복을 할 줄 아는 스포츠 정신이야말로 운동 경기가 경쟁으로만 치닫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들의 경기 능력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도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본문에서 제이슨이 Man, what do I do? 나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자 저는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내가 샘의 카메라를 고장냈는데 아직 얘기 안 했어. 라고 하자 저는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이제 책임을 져야지. 샘에게 말해.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도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네 말이 맞아.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face the music,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Today's expression is face. F-A-C-E. Face the music. M-U-S-I-C. Music.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means to accept the results of your actions. Sometimes those results may be unpleasant, but one must still accept it. Face the music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다, 벌이나 비난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피하고 싶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샘의 카메라를 고장냈다는 사실을 샘에게 알리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f it's your fault, you need to face the music. If it's your fault, you need to face the music.
는 네 잘못이라면 책임을 져야지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Let's review. Face the music means to accept the results of your actions.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잔혹 행위를 저지른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ISIL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라카에서 적에게 정보를 줬다는 혐의로 청소년과 청년 4명을 참수했습니다. 또 이라크 모술에서는 어머니가 세금을 충분하게 내지 않았다며 집에 불을 질러 12살 기독교도 소녀를 살해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런 행위가 ISIL이 잔악한 조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의 불리한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 ISIL 세력이 ISIL을 몰아붙여 이들의 영토를 빼앗고 돈줄을 끊고 그들의 지도자를 사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번 5월 국제연합군의 공격으로 ISIL 소속 고위급 지도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ISIL 활동을 적극 조종했던 아부 함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아부 함자의 동료로 같은 지역에서 감행된 화학무기 공격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아부 수피아입니다. 이라크 내 지상전에서는 이라크 정부군이 전략 요충지인 루트바르에 들어가 이곳에 있던 테러 분자들을 소탕함으로써 ISIL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제연합군 대변인인 스티브 워런 대령은 루트바르가 작은 마을이지만 이라크와 요르단을 잇는 길목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령은 그러면서 루트바르 탈환이 요르단과 이라크 경제에 영향을 주고 ISIL이 중요한 보급 지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런 대령은 또 지난주 국제연합군이 시리아 안에서 공세를 펼쳐 마을 다섯 곳을 점령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리아 북부에 있는 반군 훈련소에서 ISIL과 싸울 국제연합군에 합류할 아랍전사 200여 명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국제연합군의 워런 대변인은 ISIL이 시리아에서는 20%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45%의 영토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합군은 ISIL의 돈줄이 되는 지역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ISIL을 겨냥한 싸움은 여전히 어렵고 시리아 라카나 이라크 모술같이 ISIL이 점령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ISIL이 최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감행한 테러는 이들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러로 아이와 여성을 포함해 민간인 다수가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잔악함과 폭종에도 불구하고 ISIL은 압박을 받으면서 매일 점령지를 뺏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66개 나라로 구성된 국제연합군은 ISIL을 이길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